예, 오늘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부활의 이런 날들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의미가 지금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길로 이끄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런 자녀됨을 알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도들도 적어도 이 예배와 우리 셀 속에서는 이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이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일들에 순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66권을 살펴가지만 역사적인 순서,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우리가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간에 얘기가 오리무중이면 답을 찾지 못하지만 이야기가 일목요연하게 자초지정 우리가 잘 들어보면 비록 우리가 깊은 소견이 없더라 하더라도 아 바른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바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길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민수기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부탁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강좌 네 번째로 52번째 시간인데요. 민수기 여섯 번째 시간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는 바른 길 이런 제목으로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25장을 살펴왔습니다. 25장까지 역사를 살펴서 결국은 어디까지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서 거의 38년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역사를 우리가 살폈고요. 이제 계속되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가 이제 26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두보를 확보를 합니다. 모압 평지를 비롯한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나 그 위쪽에 있는 이 모든 그 땅들을 확보하면서 결국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완벽한 준비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놓았던 거짓되고 음란한 그 이 술수에 넘어가서 또 큰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다 준비가 끝나고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20살부터 적용돼서 전쟁에 나갈 그 군대들을 모으시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에는 총 두 번의 인구 조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민수기 1장, 2장을 시작하면서 봤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떠나기 전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을 카운팅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6장 역인데 이것은 이제 광야 38년의 시간을 다 보낸 후에 모압 평지로 도착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만 빼가지고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 2세대들을 카운트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그런 카운트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살부터의 모든 남자의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죠. 20살이면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 지금 젊은 분들이 볼 때 20살도 이제는 어른 나이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자꾸 먹어가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50 중반대 되고 그러니까 20살 그러면 아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지금 이제 막 20살이 돼 가는데 항상 아기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아기 같아 보이는 20살부터 남자들을 카운트해서 다 빠짐없이 그들을 군대로 모으시는 걸 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면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명히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일에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서 구경꾼처럼 쇼핑객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연약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보면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아기 같은 20살부터 군대에 나갈 그 책임을 주는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뜻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비록 작아도 사명을 감당하는 한 식구로 하나님의 한 군사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그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가서 다 휩쓸어서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서 그냥 어떤 그 이 전략문만 이렇게 주스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의 터에 나아가서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 여호와를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직접 싸워야 되는 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우리가 반석에서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지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갈라놓은 이 홍해 바다를 걸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그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물을 퍼서 먹어야 되는 우리가 분명히 행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믿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로 뭔가를 결정을 보겠다라는 것은요.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 하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나아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기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의 산을 떠난 믿음의 여정은 성도들이 구원함을 얻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여정을 잘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과 그 끝까지를 다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민수기의 여정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는 거의 살폈고 계속되는 이제 여호수아의 여정을 이렇게 잘 보면 믿음의 길이란 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들고 우리가 그 적군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현상들,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 아 나는 어떻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바른 지혜로 얻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을 계수를 했는데 총 60만 173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 인구는 민수기 1, 2장에서 신의 산을 떠날 때 한 그 카운트가 아닙니다. 거의 카운트 양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건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에 새롭게 광야 여정에서 태어나거나 그 당시 19살이었던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계수된 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처음 계수한 것과 그 다음에 차이는 한 1820명 정도가 좀 작은데 백성들이 아마도 그 2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그 발람의 사건 때문에 그 전염병을 한 2만 5천 명까지 죽고 막 그랬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2만 5천 명 이상 죽으면서 특히 여기 이 카운트 된 걸 잘 보십시오. 시므온 족속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수할 땐 6만 명에 이르는 이 인구가 지금 세면은 2만 명으로 2만 2천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3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3만 명 이상이 40년 동안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 발람의 선지 사건에서 그 마지막에 그 이게 장막으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던 게 시므온 족장의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그 시므온 족속들이 그때 많이 아마 이 뭐 리더가 먼저 그러는데 백성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넘어진 게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레위 지파의 그 고라라는 사람이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미람 이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거스르던 사람들을 따 땅이 삼키게 하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게 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고라, 그러면 그때 고라의 가족들이 다 포함된 것 같았는데 보니까 16, 11절을 참고하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음을 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들이 다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데 그럼 고라의 아들들만 특별히 뺐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다면 분명한 게 그들의 아버지 고라가 어리석은 범죄에 동참을 했지만 그러나 이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함께 막 이렇게 다 심판을 받는 거 연좌제라고 그러나요? 그런 일들은 성경에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자녀 3, 4대로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이 고라의 후손들은 더더욱 교훈을 삼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점점 역사를 살펴가다 보면 이 고라의 살아남은 이 아들들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사사시대가 오는데 그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이 고라지파의 자손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장을 맡았던 헤만이라는 사람이 고라지파의 후손이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무슨 뭐 어느 책에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끌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예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가문에 그런 이상한 뭐 흐름이 있다 이런 건 맞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부모 슬하에서 그 부모와 함께 자라다 보면 어린아이가 당연히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를 책임져주는 분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받는 좋은 습관도 오고 나쁜 습관도 오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이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끊으려고 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런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 부모님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게 흘러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물론 부모가 그런 나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흉내를 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부모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먹고 내가 욕심껏 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 탓, 교회 탓, 리더 탓, 부모 탓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다 그 탓은 나에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지 남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말씀도 지금 여기 카운트를 하는 이 26장에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전쟁에 나갈 20세부터의 장정들을 계수할 때 출애굽 1세대 중에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분명히 26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 27장은 이제 시내산의 그 법도 이미 말씀하셨던 율례, 규례를 실제 삶으로 적용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 중에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꼭 하나님께 뭐 이렇게 대적하거나 말씀에 거스리는 게 아니어도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아는데 그 원리는 아는데 그거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성경은 보니까 남자들을 기준으로 한 가족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대표성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위대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족의 대표로 이제 남자들을 기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남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제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배분되는 땅을 다 그렇게 배분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리고 딸만 있는 그런 집안이 생길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그 집에는 딸들만 남아있는데 땅을 분배할 때마다 남자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다 보니까 딸들만 있는 이 집들에는 땅이 분배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근거로 각 가족에게 분배된 몫을 어떻게 유업으로 이것을 넘길 것인가 하는 그런 법도를 새롭게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법도와 규례가 인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를 근거로 우리의 삶에 그걸 적용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그 글자 그대로 보고 이 시대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맞지 않는 게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율법에 그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를 이 시대에 적용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셨던 율법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라, 2시에 예배드려라, 9시에 예배드려라, 뭐 저녁에는 이런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교회의 조직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모여야 하는 그런 법도와 그리고 함께 모일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한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분명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각 교회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디테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방법을 주셨던 이유, 그 의도를 알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나에게 맞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먹혀진 방법이 이 교회에서도 먹힌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운동하는데 이런 데 가보면, 무슨 성장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어느 교회에서는 그 교회만의 방법이 먹혔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 방법이 똑같은 걸 갖고 다른 교회에 접목시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적용될 때 어떤 열매로든 결과가 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12절부터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 세대들과 한번 다퉜죠. 물이 없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릴 때 그가 그냥 그 이제 막 저 신경질 내고 막 잘못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지도자를 이제 바꾸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다음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지를 묻는데 하나님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어서부터 여호수아는 모세를 늘 섬겼고 가까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와 거의 같은 행보를 걸어왔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한 꿈과 한 비전 앞에서 같이 걸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세대 리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무슨 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 무슨 여기 있으면 뭐 미국에 있는 분, 저기 있는 분, 여기 있는 분 이렇게 막 모셔오고 뭐 그 사람이 가진 타이틀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런 이런 스펙들을 보고 이렇게 데려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제가 오늘 성경의 원리를 통해 볼 때 그렇게 멀리서 유능한 사람을 데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한 교회에서 한 비전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한 역사 속을 걸어가면서 정말 산전수전을 같이 겪어온, 그러나 그 뜻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한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모두 성실하게 하나님을 이끄는 이 역사를 따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달려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모세 밑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언젠가 이 모세가 이렇게 넘어져 가도 목사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계속 그 교회가 탈없이 하나님 준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건강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16년 만에 다음 달에 좀 한국을 한 2주 정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강단을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맡아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또 감당해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미 벌써 5월 초에 아론이 죽을 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너희가 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라, 그러면 이 엘르아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서 중대사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건데 이건 이미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에 관해 말씀할 때 말씀해 준 겁니다. 우림이라는 말은 빛들이란 뜻이고 둠밈 이런 것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이런 동그란 돌 같은 거였는데 이 판결 흉배 안에 그러니까 앞에 지금 제사장 앞에 이렇게 12보석으로 된 이 앞에 판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겁니다. 뭐 이것의 크기나 모양 재료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매끈한 돌이나 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무슨 주사위 모양 같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용도는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리고 어떤 그 뜻 어떤 이 공동체가 뭘 정하는 것에 가타 여부를 정할 때 결정할 때 일종의 제비 뽑는 식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이 제사장의 이 옷을 입고 흉배를 입고 그리고 그곳에 참석해서 가부를 제비 뽑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습니다. 잠깐 이걸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말씀을 듣는 원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 그래놓고 어디 가가지고서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3일 금식하면서 뭐 신비하게 들려온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내산 법도가 이렇게 정해지고 규례가 초창기였을 때는 아마도 기록엔 잘 나오진 않지만 이런 제비 뽑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전달됐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역사가 어두워지면서 그러면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선지자가 나오면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시대에는 선지자가 나올 리가 없어요. 벌써 선지자가 나왔다. 사사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 도저히 말도 안 통한다.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무시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흐르면서 오늘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면서 이런 방법들과 똑같은 원리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말씀하시고자 했던 우림과 둠밈의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그게 뭐예요? 오늘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달 말씀을 묵상하고 매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한 그 방법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할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8장에서 이제 30장까지의 내용은 이 발람 사건 이후에 그 다시 백성들을 그러니까 항상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계기로 뭔가 다시 교육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그렇거든요. 시내산에서 들었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서 실천을 했는데 거기서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죠. 그럼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조율하는 것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난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이 발견될 때마다 말씀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세밀하게 수정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을 한다는 것은 반복을 하는 사람에겐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한 번 말하면 알아들으면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하고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반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반복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듣고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복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새겨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장, 29장은 이 발람 사건과 계속되는 여정 속에 있었던 그 일들과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다음 후계자로 지목이 되면서 뭔가 세대교체 같은 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중요한 게 뭐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매월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연마다 드리는 예배.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죠. 관계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안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와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처음 그 언약과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첫째, 둘째, 셋째 계명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각색하지 않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시는 레위기의 첫 부분에서 말씀하신 게 이거죠. 제사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결국에는 그 문제의 뿌리로 가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을 각색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방법, 개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참 믿음의 성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의 시기와 절기를 주셔서 결국 뭐 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는 그때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은혜 받을 때 그렇게 딱 뜨뜻했고 정말 은혜 받았다가 왜 세상에 나가면 마치 막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사탄이 계속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상한 형상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먹으면 죽니? 그 질문 하나 때문에 하와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그 주가 너무나 많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말하죠. 너 하나님의 자녀 맞니? 하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하실까?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예배, 이런 주마다의 예배에 나와서 아, 내가 또 속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8장, 29장에선 그런 제도, 제사, 그 다음에 그런 절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장에서는 서원에 대한 이 내용인데 특히 이제 여자들의 서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에 대해 다루었던 그 이 맥락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이제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여기서 이제 여자를 이 여자의 헌신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는 원리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가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개인이 결단하고 한 서원이 그냥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에서 시작은 되는 건 맞으나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 주의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함께 연결된 가족들 부모나 여기서 이제 아버지 남편으로 표현이 되는데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신의 서원이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 충돌하게 한다면 그건 덕이 되질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금 이제 교회들이 많이 깨어서 달라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예배 같은 경우 여자들이 많이 나오죠. 보통 수요예배가 저녁에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그때 퇴근할 때예요. 근데 물론 지혜로운 여자는 뭐 밥도 챙겨놓고 이러고 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올 때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예배에 나왔는데 결국은 가정에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는 분노를 일으키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남편들이 뭐 직장에 가 있는 낮에 예배를 드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건 참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단지 그냥 내 열심이에요. 아, 그거 참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사실 그런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따른 그 질서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다는 거예요. 열심 중요하죠. 그러나 이 열심이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함께 하기로 한 우리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 예외를 만들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늘 쉽고 빠른 길을 찾는다면 그게 뭡니까? 틀린 것 같지 않지만 결국 교회의 질서와 함께 리더십으로 모여 우리가 애쓰고자 하는 그런 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서 있는 이 땅을 무너뜨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렇게 서로 막 충돌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을 해 나가되,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순종해 가야 된다.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바른 방법과 바른 때에 하나님의 바른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심이어야 된다. 열심은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예요. 굉장히 힘 있는 에너지가 열심입니다. 사람이 삶에 있어서 열심이 없으면 다 우울증에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열심이 바른 에너지로 사용을 돼야지 잘못된 것에 사용이 될 때는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함께 에너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30장 이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 31장은 이제 계속된 이제 순종과 그리고 이제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 배우는 교훈에 대한 얘기인데 31장에는 이제 모세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 족속이 발람 선지자와 결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모세가 이집트로 처음 이집트에서 도망쳤을 때 그를 살려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장인이 있었고 그의 처남 호밥이 있었던 민족이었지만 저들이 모압과 협력해서 발람 복술자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족속을 멸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기 때문에 계속 모세의 손을 들어 직접 이 민족을 없애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고한 사람을 벌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아버지가 잘못해도 자녀가 바른 데 서 있다면 자녀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한 경고 이후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어떤 빛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500년이 지나도록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또 광야를 돌다가 이렇게 오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기네 욕심대로 살며 심지어 자녀들을 막 뭐 우상숭배에 바쳐서 죽이는 그런 몰래기라는 종교까지 빠져가지고 아주 부패했던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된 게 가나안 족속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디안 족속도 모세의 장인이 속한 족속이었지만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우상숭배의 올무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 족속을 멸절하는 일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 전쟁을 싸우러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아주 이겼습니다. 아주 잘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제 막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쫙 오고 있는데 모세가 이걸 보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31장 14절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고는 천부장과 백부장 등 군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었다. 아니 어쩌자고 저들을 살려뒀단 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은 없죠. 분명하게 명령했다라는 거죠.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군 지휘관들은 다 죽여라. 지금 여기로 보자면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죽이라고 말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모세가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니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행하는 이 지금 이런 행동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순종하는 길을 주셨을 때 그냥 몇 개만 자기 편리한 대로 순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순종했기 적당히 순종하고 대충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냥 단순히 적당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자체가 아니라 결국 그런 적당한 순종, 대충 순종은 뭘 만들어내냐면 3장 16절 너희는 부울의 사건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냐? 발람의 말을 듣고 우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못할 짓을 하도록 유혹한 자들이 바로 저들이 아니냐? 그때 결국 온 무리가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다. 2만 명, 2만 5천 명이 죽어나갔다. 그러니까 대충 순종하고 적당히 순종하는 그 결과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재앙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 중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의 모든 말씀들을 바르게 알고 그 원리들을 알아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는 빠지지 않아요. 나는 예배는 꼭 지켜.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나는 교회를 몰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주일날 내가 예배는 반드시 헌신되어 있어서 멀리 가도 오긴 하는데 그냥 다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이거는 뭐예요? 대충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순종인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나는 주의를 지키고 있어. 나는 십일조를 내고 있어. 나는 봉사를 하고 있어.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일부러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주일엔 철저히 내가 교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저한 세상인 카멜레온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대체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듭남이 없을 경우 다 지금처럼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예배를 지켜 나는 교회를 꼭 나가 나는 꼭 예배를 뭐 헌금을 드려 뭐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있어서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외면하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그저 그냥 예배만 나오고 헌금만 내고 뭐 이렇게 봉사만 하고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나도 모르게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됐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6장에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나를 모독하는 행위다.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왜 부모님의 불같은 화를 듣습니까? 부모님이 사이코여서 그럴까요? 물론 요즘엔 그런 부모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왜 불같이 화를 냅니까? 한 번 말해서 고치라고 하고 또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100번 말하고 200번 말하고 300번 말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99번을 찾다가 1000번째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넌 네가 아버지 같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자꾸 얘기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했는데 네 알았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네 알았어요. 또 똑같은 짓을 하고 네 알았어요. 이거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와가지고 예배 때는 예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세상에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게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 평생에 하나님을 모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메롱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메롱 하나님 메롱 그러고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이건 모욕하는 거고 네가 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관계 끊어! 끊을 수는 없어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듯이 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네네 하는 아멘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멘을 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곳 그 전쟁의 현장 화살이 날라오고 이 막 창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는 그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 나가는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모세가 의로운 분노를 발해서 강력하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한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대체로 하나님을 더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서로가 뭐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뜻하는 바가 뭐고 또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막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고 비린내 나는 거 특히 막 더 어려워하고 막 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 장인이나 장모님이 부산 분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먹어봐 조서방 거서 막 뜯어가지고 막 친절하게 입에다 넣으면 화는 안 낼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김치에 이렇게 무슨 젓갈이 들어가면 안 먹었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좀 나쁘게 훈련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면서 그 집에 갔는데 김치를 주시길래 아, 맛있다 그러면서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김치에서 생선이 나오는 거야. 뭐 진짜 생선이 나와. 거기서 그 무슨 젓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도 먹긴 먹었습니다. 생선은 안 먹고 김치는 먹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랑해서 하는 거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골리앗처럼 달려들면 우리가 분명하게 싸울 수는 있는데 이게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유혹하면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물론 다른 어려운 나라들에선 사탄이 막 창을 들고 막 이렇게 무서운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뭐 육체적으로 고문하고 죽이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호주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뭐 천국 같은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유혹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오게까지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하게 만들고 고라와 다단과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만들고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욕심, 우리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대부분 다 그 욕심에는 다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무슨 파리에서 무슨 목회를 하는 분이 뭐 교회가 붕하듯이 하는 거 보니까 이민교회니까 우리가 똑같더라고. 뭐 픽업을 무료로 해주고 뭐 심지어 교회 선교관까지 만들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살게 해주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몇몇 사람들을 자기가 택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게 뭐 처음부터 그러려고 목회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성욕에 한번 딱 넘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욕심이라는 게 한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요, 바닥이 드러나서 지금처럼 우리 한국에도 지금 무슨 몇몇 연예인들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이 밑바닥이 다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잘생기고 막 여자들이 쫙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끝을 가보니까 완전히 마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기 전에는 이 욕심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가지고 사탄이 하는 걸 확 음욕을 물어버리면 인생 파장나기 전에는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파리에 계신 분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죠.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라는 걸 바르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아까 매일의 제사, 매주의 제사, 매월 제사, 매년 제사. 예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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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로 살아가게. 말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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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 우리가 바르게 멈춰야 됩니다.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하려고도 마시고 빼려고도 마시고 각색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열심 좋습니다만 열심이 지나쳐서 과욕을 부르는 일 없이 그 열심이 아름다운 에너지,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에너지, 교회를 즐겁게 하는 에너지,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 소망을 주는 에너지, 그런 열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2장은 요단 동편 땅, 아까 생각지 못하게 얻었던 그 땅, 그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입니다. 32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갓 지파 그리고 르벤 반 지파 그리고 한 지파를 더해서 그 옆에 있는 땅을 먼저 주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 좀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족속들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모세가 오해는 하지 않았겠죠.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알았겠죠.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가지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가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네 또 왜 이런 짓을 하냐. 하나님 주신 분명한 약속과 사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지금 너희부터 편안한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모세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죠. 사람은요, 한번 삶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당연히 사명을 잊고 자꾸 편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넘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여기서 살아갈 때 그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때는 정말 막 뭐 맥도날드로 반씩 쪼개 먹고 이래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20불짜리 음식 아니면 안 먹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다고 지금 낮은 것도 없어. 낮은 것도 없는데 삶은 처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일 경우가 많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땅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 마음의 뿌리 속에 있는 그 욕심이라는 그 근거를 놓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심지어 여호수아에게 만약에 얘들이 전쟁에 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 땅을 주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파트를 줘라.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렇게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파트를 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라고까지. 그러니까 사명은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안주하고 편안하게 부족하다 이래가면서 자꾸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전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뿌리 속에 있는 이 게으름과 나태와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지파들이 일단 이 땅을 갖고 우리 가족들을 두고 저희가 전쟁을 할 때 앞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나가서 싸우고 선발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 땅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될 때 그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고 그러고 이제 이 땅으로 보내는 그런 얘기가 이제 32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36장 마지막 여기 이제 총정리의 부분인데요. 특히 33장은 그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전체적인 역사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총정리하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이 뭐라 이런 목적을 되새기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민족들이 진을 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내산을 떠나서 진을 쳤다라는 건 거기에 이제 머물렀다라는 건데 지금 민수기 33장의 것만 가지고 따지면은 42곳, 43곳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도로 살핀 것은 이 33장 36절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지금 우리가 살펴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요단강을 건너서서 이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단계가 시작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거, 목적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또 정신없이 꼬일 때 역사를 되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시작될 때 또 그다음 분기가 시작될 때 특히 이제 우리 연말 이럴 때 많이 그런 것들을 하죠.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시 내 방향을 점검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삶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서는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잠잠한 곳에 가서 내가 왜 호주에 왔는가, 하나님은 날 왜 이곳에 부르셨지, 그 처음에 그 약속이 뭐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으로서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사인먼트에 뭐 여러 가지에 지쳐가지고 나중에 내가 왜 공부를 하지, 자기가 공부를 시작해놓고 내가 왜 공부를 하지 이런 때가 와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에서 바르게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가벼 이러면서 또 다른 거 가서 또 돈 뿌리고 저쪽 가서 돈 뿌리고 여기 가서 돈 뿌리고 이러다가 그냥 나는 영어하고 안 맞아 그러고 한국에 들어가서 백수로 살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되새겨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왔던 그 첫 마음, 첫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처음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33장은 아마도 그런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그 땅에 대한 목적과 그 일들을 아는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정리의 시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취할 땅이 어떤 것인가.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 이 지구는 다 네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아무거나 아무 땅이나 네가 원한 대로 다 가져 나의 아들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에돔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었던 모압과 암몬 이런 후손들도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각자 각자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가 정해져 있는 거지. 무슨 이스라엘처럼 자기들만 뭐 선택한 민족이다. 아니에요.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표현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나왔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처럼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역사를 놓고 볼 때 결국 이들은 욕심에 빠졌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끔씩 잘못하는 게 뭐예요? 하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이렇게 뻔뿌질을 하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갈 것들이 어디 까불고 앉아서 이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감이다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이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믿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자녀 삼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폈죠. 에돔 땅, 모압 땅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거 분명히 살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족속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방의 사람들을 이단의 사람들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들의 잘못을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생명의 존중, 생명의 존엄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죄된 것을 뜯어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나 보고 눈가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십시오. 한 영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 어떤 영혼이든 간에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겉모습,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 빚으신 그 형상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선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에게도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결국은 공격이 되고 더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킬 거 지켜주고 점잖게 또 우리가 좀 바르게 섬겨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5장에서는 이스라엘 땅 안에 그러니까 바깥의 경계선을 이렇게 딱 정해 주셨으면 34장에서 이제 35장에서 그 안의 경계선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우리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신 분명한 질서와 서로 경계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레위인에 대한 규례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에서 장남들을 대신해서 당신 것으로 사셨죠. 그래서 당신의 직접적인 어떤 자녀들을 다른 거를 하지 않고 모든 족속들 속에 분배하시고 파견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올바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대제사장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각 이 성도들의 삶 속에 곳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사명이고 역사였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 결국 레위 지파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리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누가 먼저인지는 몰라요. 레위 지파가 먼저인지 이스라엘 족속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뭘 했냐면 먹고 살 일로 바빴어요. 그럼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일을 걱정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파들이 섬기는 십일조를 갖고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욕심으로 그랬던가 아니면 백성들이 십일조를 온전히 내질 않았던가. 그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방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방향을 잃고 결국은 세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 무너져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먼저든 간에 결국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레위 지파를 그렇게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보면 레위 지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이 땅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역할이죠. 그럼 그게 레위 지파인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 리더들, 인턴들, 여러분에게 맡긴 생명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셀모에 한 번씩 보고 세이 헬로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서서 그들을 온전히 이끌지 않으면 결국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리더가 게을러서 그랬는지 성도가 욕심으로 그랬는지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잘 분별하셔야 되죠. 우리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 같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 질서가 먼저 바르게 방향을 잡아야 그래야 육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바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중에는 막 특히 세상의 사람 모르니까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보일 것 같으면 벌써 보였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갈 바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을 이게 바르게 살피지 않으면 결국 보이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글로 읽지만 그 글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되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바르게 읽어야죠. 잘못 읽으면 지루하고 어렵고 물론 성경은 재미로 읽는 건 아닙니다. 역사책을 재미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읽어야 돼요. 왜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역사와 이거를 모르면 결국 여러분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냥 니나노 땡땡 이러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 이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영혼들,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과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까지 들어갈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길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우상으로 빠질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결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고 편한 대로 한번 믿으면 천국 간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분들도 얘기해 보세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왜 결국에는 세상으로, 누가 봐도 세상으로 갈까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은 겁니다. 이상한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말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삶의 태도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곳곳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돈으로 사셔서 내 거야 만든 다음에 다시 우리 삶의 곳곳에 파견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대충 살아봐라. 살아나오는 놈 내 편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또 잘 서로가 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지켜가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길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맡은 레위 지파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온전히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단에서도 타협할 것이고 편리한 길을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여긴 좋겠죠. 뭐 여기서 서로 좋고 주고받는 식으로 가면 교회 건물 좋아지고 다 좋아질지 모르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화려했다가도 금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황폐한 것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지금은 좀 사람이 적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들을 가고자 할 때 결국 그 길이 영생의 길 다 있으면 잊지 말고 여러분 특히 우리 리더들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최선을 내서 수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35장 후반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도피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칫 살인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사고로 그렇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뭐 차를 모는데 요즘에도 모르고 이렇게 뒤를 운전하다가 보지 못하고 쳤어요. 근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실수인데 근데 죽은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고 그렇게 보면 죽었던 사람의 가족이 볼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즘이야 법으로 다 막고 있으니까 그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힘세면 가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도 아시니까 정말 의도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도피성입니다. 여섯 개가 있었는데 여기저기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런 분노가 풀리고 오해가 풀릴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몇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36장에는 땅의 분배에 있어서 이제 다 각자가 땅을 다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지파로 이사를 저기 시집을 가. 여자가 만약에 슬로브와 딸들 같이 그 가셨는데 그러면 결국 남자에게 종속이 되니까 이 땅 저 땅 막 섞이게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아마 그런 시대일 건데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땅을 혼돈하지 않도록 그 여자들이 만약 결혼하고 싶으면 같은 지파에도 사람이 많지 않냐. 같은 지파하고 같이 결혼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궁금해하시면서 더 한번 왜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 원리를 또 바르게 적용할까 생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민수기의 역사를 살핀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제가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와서 이해를 해도 충분히 이 민수기를 막힘없이 따라 읽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증이 생기거나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자꾸 질문을 하셔야 저도 그걸 보강해서 다음에 할 때 또 필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질문 언제든지 하십시오. 자, 그래서 민수기의 여정.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출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신앙의 여정과 같아. 그런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현장이 어떠한지 알고 싶으면 나는 지금 어디쯤 걷고 있는가 알고 싶으면 이 민수기의 여정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과 그 이후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은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사명의 땅 정말 주신 그 현장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기 전에 신앙의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좀 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마다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과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주신 삶의 현장이 전혀 혼돈되지 않고 세상이 어떤 길로 가든 간에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신명기의 여정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